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잠깐 봐서는 다알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제 선조들의 이제 지혜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봤더니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뭐다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생의 계절들을 다 함께 지나봐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수 있다는 거죠. 오래곤도 봄, 여름, 가을, 특별히 겨울 다 겪어봐야 제대로 알고 또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와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 사람의 이제 됨됨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좋을 때는 잘 모르죠. 다 좋으니까요. 근데 어려운 순간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일 잘알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제일 잘알수 있을까요?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언제 잘알수 있냐면은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 알기가 어려워요. 혹은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두 번 소개해드린 책 있지 않습니까? 윌러 크릭 교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쓰신 그책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책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네, 이 책이 뭐에 대한 책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책은 크리스찬의 인격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매 챕터마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이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주일 오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보다 월요일 오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혹은 금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려하게 연주하는 탁월한 피아니스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막 감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보낸 그 수많은 정말 지리하고 따분한 그런 연습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것만이 뭐죠? 내 세상? 맞습니까? 그 영화 이제 보신 분들이 아, 너무 감동적이었다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자폐에 걸린 그 배우가 아, 자폐에 걸린 배우가 아니죠. 자폐에 걸린 사람을 연기하는 배우가 피아노를 이렇게 연주하는데 기가 막히게 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뭐몇 개월간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그 곡만 연습을 해 가지고 보면은 뭐 전부 다 이렇게 저 음악하는 사람이 연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정도로 연기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구나가 아니라 원래 음악하는 사람인데 아 지금 연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연기를 이제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낼 만큼 그렇게 놀라운 연주를 하기까지 뭐 엄청나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연습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고뇌와 갈등과 절망과 싸운 고독한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No secret place, no public ministry. 어떤 분이 하셨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걸 되뇌이게 됩니다. No secret place, no public ministry. 그러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목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교회의 웅장한 모습, 아주 말주변이 좋은 그런 설교의 모습,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만 보다가 이 목사님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그 하나님만 보시는 그 시간과 장소 가운데서 어떤 시간을 보내시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지,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로 터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밀스러운 장소가 없으면은 대중적인 사역과 목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문제들이 빵빵 터집니까? 갑자기 무슨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사람 탓, 환경 탓, 문제 탓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적절한 상황이 됐을 때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그 무엇보다 가꾸는 데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하고,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과 장소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포장을 잘하고 위장을 잘하면 괜찮을 거다 생각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미투 운동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 졸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빵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거 터지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그 기사들을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성공한 기업가, 아니면 정치인, 이런 사람들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낸 사람들, 그런 이제 기사가 종종 실리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뭐, 불륜의 현장이라든지 그 사진을 가지고, 내 사진을 가지고 있어. 자, 이거 줄 테니까 돈 얼마 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로, 혹은 그냥 메시지로, 나 당신 한 일을 알고 있어. 내가 불륜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 언제까지 이 계좌로 돈을 안 보내면 내가 다 까발릴 거야. 이제 소위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뻥을 친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돈을 막 보내오는 겁니다. 아무나 찍어가지고 그렇게만 얘기해도 제 발이 저래가지고 돈을 보내오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냥 네 사진을, 이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돈을 안 보내주면은 너 직장 동료들한테 다 내가 보낼 거야. 이말 한마디에 아무 증거가 없고 보여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돈을 보내주고 절절 매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약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모습인가.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모습만을 신경 쓰고 그것만 잘 가다듬고 포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과 홀로 있는 시간을 다듬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그럼 뭔가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갖고 나갑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 사울 왕은 실패한 왕, 다윗은 성공한 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 그냥 사울은 나쁜 왕, 다윗은 좋은 왕이니까 사울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다윗이 좋습니다. 이러고 말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실패한 왕이라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나도 실패의 길을 갈수 있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이 다 내 모습 같고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훨씬 더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내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사울 왕이 왜 실패했는가 했을 때는 그냥 불순종 그럴 수 있죠. 사무엘상 13장에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된 장면이 있습니다. 수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많이 올라온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자 함께한 백성들이 떠나가고 두려워 숨는 이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강 건너까지 막 가버리고 그나마 함께 있는 사람도 사울 왕과 함께 있는 사람도 막 무서워서 막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와 임전부태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은 혹 승산이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막 게릴라전을 펼친다든지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수성전을 벌인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요 다 도망가고 숨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죠. 게다가 그나마 믿고 의지할 건 사무엘뿐인데 약속한 7일이 다 되도록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라도 드려야 승산 없는 싸움이라도 해볼 텐데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사울이 대신 번제를 드리죠. 모든 것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딱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울도 할 말은 있죠. 11절 12절에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성은 나한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앉아서 죽기보다는 싸움이라도 해야 되는데 싸우려면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약속한 기일에 안 왔으니까 내가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이 길갈로 이제 곧 내려올 텐데 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싸움을 시작할 수 있으니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불순종에는 항상 변명과 핑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분명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 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이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거 지고 이기고 사람이 떠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솔직히 보면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 변명들입니다. 큰 잘못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요.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이유입니다. 동기입니다. 왜 불순종했을까?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결정적인 것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가,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 자꾸 연연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인정해 주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사람이 나를 받아주느냐, 사람이 나를 위하느냐,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 사울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겉으로 드러난 사울의 문제, 사울 왕의 문제는 불순종이었어요. 디스오비디언스였습니다. 근데 왜 불순종했다고요?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말을 내가 듣지 아니한 불순종한 이유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저들의 말이 두려워서, 저들의 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변명 아닌 솔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다르게 좀 바꿔보자면 누구를 의식하는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껴지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갈라집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지면은 두려움이 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체면 중요하게 되고요. 인정, 평가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으려면 돈도 좀 있어야지,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것도 좀 해야지, 그래야 좀 어울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하지, 혹은 내가 이 정도는 돼야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에 내가 미치나 못 미치나,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 살아가는 겁니다. 자족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내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파생되는 두려움들이 있다고 했죠. 하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고 하나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실패를 두려워한다고요? 그냥 실패 그 자체가 무서워서? 아니요.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어떻게 볼까? 아유, 저 사람 저 그냥 실패한 인생, 저렇게 생각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말만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거절받을까봐. 내가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 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누구를 의식합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꼬람데오지 않습니까? 신전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보시는 것은 한 가지죠. 너 정말 나를 신뢰하니? 나를 신뢰한다면 내 말도 들어라. 내 말도 따라라.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진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동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와 우리의 응답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쪽에서의 초대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신 그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의지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 위선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Hypocrisy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거 가지고 위선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약하니까. 내가 정말 A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됐어. 아, 저 사람 위선적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정의하는 위선은 뭐냐? 애당초 A를 할 마음과 의도가 없었던 것을 위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A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약해서 넘어졌어. 잘 안 됐어. 가끔 다시 일어나가지고 툭툭 털고 달려가면 됩니다. 근데 아예 애당초 A를 말하면서 A에 대한 의지와 뜻이 없는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강가에 어떤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보니까 강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집 앞에 있는 그쪽에 이제 물줄기가 아주 이제 위험해 가지고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익사한 사람들이 몇 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늘 자기 아들한테 당부합니다. 넌 절대 강에서 수영하지 마라. 강에서 수영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물에 흠뻑 젖어 가지고 집 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강에서 수영했구나.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 했습니다. 왜 강에서 수영을 했니? 그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수영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수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영을 했습니다. 아 그럼 너 왜 수영복을 입고 있었어? 그랬더니 혹시 유혹이 생기면 수영하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마음부터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혹시 유혹이 생기면 수영하려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신문지상에 드러나고 뉴스에 보도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혹받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혹은 아,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마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유혹입니다. 이 뜻을 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아, 닥쳐보고 상황 보고 그럼 거의 다 넘어가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해도 넘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하니라 하라고 했으니까 신용은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가차는 거 어차피 죽여버려도 별로 티도 안 나는 거 아깝지도 않은 거 그 다 죽여버리고 정말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은 남겨뒀다는 겁니다. 이미 지킬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They were unwilling to destroy completely. 하나님 명령대로 완전하게 destroy, 진멸해버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심과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25절에서 26절 보면은 사울 왕이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라고 합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같이 경배하게 해 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이 말은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돌이키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고 붙잡았으면은 겉옷이 찢어지는 겁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함 받기 전까지,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 못 갑니다.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구나. 정말 예배자의 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겁니다. 왜?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와 함께 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봐야 여전히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지금 사울왕은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울왕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제 모습이 여기 같이 겹쳐 보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30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다 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세요. 그래서 예배도 드려주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세요. 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아니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봐야 하니까. 이게 사울왕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저기 세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어떤 TV 나와가지고 인터뷰 가운데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Purpose Driven Life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 막 베스트셀러 책을 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궁금하니까, 기독교 방송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가 envy, 그리고 하나가 people pleas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고요? Envy is I must be like you to be happy. 이거라는 거죠. 나도 너처럼 돼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envy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너처럼 보여야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져야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내 자녀였어야 되고, 이게 무슨 노래 가사 같기도 한데, 네 아내가 내 아내였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기 질투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져야, 혹은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 마음. 그렇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마음. 두 번째 people pleasing은 뭐냐면요, I must be liked by you to be happy. Envy는 I must be like you. 너처럼 돼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people pleasing은 I must be liked by you. 네가 나를 좋아해 줘야지만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식하냐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만 향하는 자.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을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기 때문에, 두루두루 찾고 계시기 때문에 발견만 하면 내가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또 참 좋아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거룩한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것. 내가 노예를 얻기 위해서 노예같이 되고, 자유인을 얻기 위해서 자유인같이 되고,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 헬라인처럼 되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카멜레온 같은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 사람들이 편애할 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바울에게는 이 중심이 있었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냐 하면은 그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래서 오 사도 바울이여라고 높여 주기를 바래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막 입에 혀 같이 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양도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실용주의죠. 왜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If I were still trying to please man,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Still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직도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회심하기 전에 그 종교적인 열심이 막 타올랐던 그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왜 그런 종교적인 열심에 타올랐다고요? 지나고 돌아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을 막 내고 막 종교 행위도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이 열심히 했던 것 같지만, 그래서 막 사람도 막 잡고 막 쫓아다니고 막 옥에 가두고 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래서 아직도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직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회심 이전의 사울입니까? 회심 이후의 바울의 모습입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식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제가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그 음원으로 나온 두 곡 중에 한 곡입니다. 근데 저희 가사가 참 좋아가지고 이 찬양을 좀 부탁을 했는데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좀 들으시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 공로 아닌 오직 주의 은혜라. 내 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닌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지금 우리 노래하는 어제나 오늘이 같고 내일도 변함없어 금이 많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음은 그 은혜가 나를 붙드심이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인가요? 아, 처음. 예. 처음 한 찬양인데 전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참 용기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은혜의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특별히 저는 이제 가사 중에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가사는 다른 찬양에서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참 표현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공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막 내세울 것이 없죠. 근데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막 움츠러질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